여러분, 진리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죠. 그에게 인류에게 이제 진리의 빛이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또 그의 형에게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셋을 세우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어서 뭐 이삭, 야곱, 또 어디까지 가볼까요? 요셉,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다윗, 솔로몬. 이렇게 계속해서 진리의 줄기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초대교회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종교개혁자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 진리의 줄기에 있어서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줄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머뭇거려지죠. 여러분들 중에 아, 그래요. 나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건진받았는지를 망각한 채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발을 이 톱으로 막 자르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아니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고 말릴 것입니다. 아, 그 형제님이 아 오른쪽 발인데 왼쪽 발을 밟아버려서 이 왼쪽 발이 이놈의 오른발을 잘라버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밥을 식사를 하실 때 먹으면서 이 혀를 씹어보거나 또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죠? 여러분이 혀를 씹었다고 해서 아 이를 이 이놈의 이를 다 몽땅 빼버리겠어 그런 결심을 하지는 않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적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상처내며 자해하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죽인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 또 사형 집행관들, 그리고 유대의 제사장들, 군중들,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지만 적어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영적인 몸을 박해하는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처내고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예언을 이루기 위한 행동인가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형벌은 빌라도나 가룟유다가 받은 형벌보다 더 무거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죠. 저희 아이도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참 한 6, 7살쯤 되었을 때 그때 이 제가 저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요. 아 예수님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놀이동산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는 제가 그 기도를 정말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응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저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성경책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나라 말로 적혀 있고 모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퍼가 있는 성경책에도 또 그렇지 않은 성경책에도 제 성경책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인, 뭐 도둑질, 간음, 거짓말, 폭력, 마약, 담배나 술을 마시는 것, 이런 것들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분열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분열의 죄를 다른 죄들처럼 다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행하라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깊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 소원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그분의 기쁨이 가득 넘치도록 만들지 않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이 여러 가지 번역을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문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죄들을 짓지 않은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비난하고 인내치 못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죠. 우리가 뭐 굳이 제자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뭐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은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고 사망에 거하는 자,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언적인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교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이라고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간단한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 요한의 논리대로 따르자면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은 열매입니다.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로는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냥 소풍 가듯이 그냥 그렇게 쉽게 따랐습니까? 아니죠.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부동산, 주식, 가족, 친구, 재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말이 출교지 지금과 같은 이 현대교회 출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의 출교는 이 사회 전체에서의 고립을 말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모의 부모님들 잘 아시죠? 출교가 두려워서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잖아요. 유대사회에서 출교, 모든 생활과 모든 삶과 모든 사회에서의 완전한 고립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랐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집과 편리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지만 서로 높아지기 원해서 매일 싸우고 시기하고 편가르게 하고 질투하고 세상에서 높고자 하는 마음과 교만한 그 마음이 모양만 바뀌어서 교회 안에서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다투는 모양만 달라졌지 다투는 마음은 똑같아요. 세상을 다 버리고 왔지만 살아있는 자기 자존심과 이기심과 교만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그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요.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시편 23편을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사자를 죽이고 골리앗도 무찌르고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다윗의 악함이 폭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악함이 그 일을 계기로 폭로된 것뿐입니다. 그게 폭로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정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의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성교회, 이 제도권 기독교에서 나올 때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사람들이 SOS TV를 이단이라고 할 때 그것을 견디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옹호할 때 목숨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의 비밀을 폭로하고 바벨론의 포도주를 밝히고 진리를 수호하고 변호하는 용기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무슨 용기가 없었습니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섬길 줄 아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수모와 핍박을 당하는 데는 용기가 있는데 우리의 모난 품성을 형제들에게 고백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따랐지만 오순절에 내린 성령을 받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재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두 번째 오순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순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악함이 폭로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밧세바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은 밤중에 몰래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 일을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함이 폭로되었을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쓰리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울며 통회하면서 7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폭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처절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할 때 자신의 악함이 폭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늘 예수님 옆에 붙어다니면서 수제자라는 얘기도 듣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오순절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폭로시켰습니다. 베드로의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악함이 폭로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두렵고 창피하고 몹쓸 일이지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부드러운 동정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안다. 우리의 악함이 폭로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군요. 겟세마네로 뛰어가서 통곡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전에 했던 회개와는 다른 종류의 회개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회개였습니다. 남에 대한 쓴뿌리를 전부 뽑아버리는 회개였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시기하는 정신을 씻어버리는 회개.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근히 복수하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SOCTV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사탄이 이른비와 이 늦은비라는 용어에 먹칠을 해놓아서 이 성경의 진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이 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늦은비 성령이라고 하면 될 텐데 요즘 회자되는 이 늦은비 운동은 거짓 예언, 환상, 계시, 방언, 신유, 막 광란한 집회, 영들과 교통하고 베니나 또 브레넴,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흥운동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늦은비라는 용어를 쓰면 이런 거짓 부흥운동과 의미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빈야드와 신사도 가짜 부흥운동처럼 늦은비 성령은 그렇게 안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늦은비를 어떻게 받는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먼저 내린 성령의 역사, 이른비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사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파르르 떨고 도무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반대를 당할 때 쉽게 흥분하고 진리에 대한 반대 앞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한데 의견 충돌 앞에서는 참지를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자존심 건들면 금방 올라오고 가시돋친 말로 즉각 대응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회칠의 명수 아닙니까? 마음속에는 썩은 시체들이 가득하면서 가리고 땜질하고 괜찮은 것처럼 얼마나 포장을 잘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잘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말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의 말, 헐뜯는 말, 분노의 말이 나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혀를 깨물고 혀가 없이 천국 가는 것이 혀를 가지고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 기독교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른데요? 아,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자고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아니요. 천년 만년 지옥에서 지글지글 불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전 존재가 영원토록 소멸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여러분, 이 둘이 뭐가 다릅니까? 한쪽은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니까 구원받고 한쪽은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왜들 그렇게 모르십니까? 성경을 달달 외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구원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100번 용기를 주고 격려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잘못됐는데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건 기만입니다. 여러분마저 평안하다는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시간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환란과 전쟁에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쭉정이가 날아갈 때 다 날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로서 죽을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아를 죽이는 일에는 자주 실패합니다. 기득권에서 밀려나게 될 때, 사람들의 기억에 희미해질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연합하여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위에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였습니다. 성령은 준비된 곳에 임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교회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톱니바퀴가 얼마나 뾰족합니까? 서로 맞물려 돌아가니까 아파요. 찢어지고 다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함으로 표현합니다. 헐뜯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은근히 미워함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발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 아내, 남편, 동료들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꼭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와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먼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사랑할 자격만 있지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 돼.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 것인가를 통절하게 깨달은 다윗.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불법이요 죄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녕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성령께 대하여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킬 것을 바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참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아,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게 뭔데요? 악수 한번 하고 그에게 좀 미소를 보여주고 포옹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랑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아, 물론 들어봤죠. 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명령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 하나님 저에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저 형제를 마음에 용납하지 못해서 투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계십니까?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새 가슴을 쥐어짜면서 왜 난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지, 아, 난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은근히 저 형제를 비난하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거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 마음 없애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아, 내가 이 마지막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지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들을 보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 뭐하니? 그만 기도하고 빨리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병든 감정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냐고, 이런 것은 예외라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썩게 만드는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만 기도하세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쏟는 노력만큼 내 형제를 위해서도 노력해보세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편안해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만 하고 멈춘다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 반복과 무엇이 다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계명들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토마토 캔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생소한 분들이 좀 많을 것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토마토 캔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종 음식에 조미료 대신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걸 캔닝을 만들려면 먼저 토마토를 씻고 또 자르고 갈고 끓이는데, 이제 저희 이 내자가 이 엄마미 그것을 이제 씻으면 저는 이 자르고 또 저희 아이 이연이는 믹서에 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이 엄마미 끓여서 깨끗이 소독된 병에 조심히 이렇게 담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만드는 법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엄마미에게 꼭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캔닝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토마토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토마토는 이 포도처럼 지주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타고 위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토마토 열매가 얼마나 굵습니까? 이 줄기 하나에서 하나만 달리나요? 아니요. 줄기는 가는데 열매는 아주 주렁주렁 따도 계속 이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지주대를 붙잡고 열매들이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줄기에서 양분을 먹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빨갛게 잘 익은 것들을 골라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아, 그들은 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한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아, 토마토들은 그렇게 씻기면서 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시무시한 칼로 4등분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들은 같은 경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그러나 아직 캔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께 믹서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윙 소리와 함께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갈리고 또 갈립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었다고 자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펄펄 끓는 성령의 불 속에서 자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의 캔닝만이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토마토 캔닝이 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물론 생김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자기 선생에 대해서 거친 욕을 한 그런 배은망덕한 이도 있었습니다. 별로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학벌도 없으면서 서로 잘났다고 늘 으르렁거리고, 혹시나 남이 나보다 잘될세라 시기심이 가득하고, 항상 좋고 쉽고 편한 것은 내가 해야 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는 교만이 가득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보다 먼저 이 사역 시작했는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너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데, 대접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저녁에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선생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도 마음이 아픈데 부모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분 스스로도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쓰레기 같은 그 자식들 그냥 잊어버리시지 그거 못하셔서 가슴이 터져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구제불능일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죽으신 그 사랑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사랑에 가슴 벅차서 서로에게 죄 지은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요한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를 미워했네. 자네가 예수님 옆에 앉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네. 날 용서하게. 베드로가 눈물로 요한의 발을 씻고, 요한은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이 수제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형보다 나은데 하면서 형님을 멸시했습니다. 이 일 후에 이들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렇게 서로의 발을 속죄의 눈물로 씻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한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죄를 버리고 서로 섬기며 하늘의 단비에 충만히 적셔진 사람들, 서로 높여주려고 애쓰고 섬겨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한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늘의 단비에 충만히 적셔져서 부드러운 그 사람들, 서로 높여주려고 애쓰고 섬겨주려고 애쓰는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오,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여기 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지만 여기에 사랑이 있다. 인천의 어느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제여, 나를 밟고 발판 삼아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을 더 높이 드시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진리는 이미 논리로는 다 전파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진리가 변화시킨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파워라고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한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목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들,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목처럼, 자기 생명처럼 그 사람들이 출현해야 역사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묘사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